이 아침에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화평교회를 담임하셨고 또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김병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이 복된 주일에 특별히 현상교회 14주년 설립을 감당하는 복된 주일에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영광이고 참 기쁨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최덕수 목사님 존경함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에 머리를 숙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심령이 받고 하늘의 복된 교리를 깨달아 주 앞에 영혼 중심에서부터 순복해 나가며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돌려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 올리는 믿음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나갈 때 가장 큰 문제는 찾아가는 선교지에 교회가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신을 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본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의 사명으로 그곳에 이르렀으나 아무도 자신을 함께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자들이 없다는 사실은 선교사님 자신에게 있어서 그의 사역을 넘어 개인적 경건과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입니다. 무력감이 오고 그 다음에 경건의 나태함이 어쩔 수 없이 몰려옵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 기회, 그것들이 얼만큼 견고할까?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그와 같이 선교지에 나간 고독한 선교사의 영적 형편을 돌아보면 바로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준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거해 주는데 그럴 경우에 훌륭한 신자로 긴 시간을 견뎌낼 수 있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까닭은 우리가 홀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인으로 설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사실을 주께서 크게 보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워서 더 힘을 더하라 이렇게 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정확한 대답이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신앙 고백을 개별적으로 합니다. 아내가 믿는 데서 내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부모가 믿는 데서 내가 신자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으로 신앙을 부름받고 신앙을 고백하지만 따라서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교회 조직 구성을 이루게 되어지니까 개별적인 신앙 고백자가 먼저 있고 교회가 그 뒤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먼저 세우시고 그 교회에 합당한 회원들이 어떤 사람일까를 주께서 정하신 후에 그들이 누군가를 시간과 우리가 사는 인생 시간대에 구체적으로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셔서 그를 지교회에 가입시켜 그를 회원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대로 시간을 펼쳐가시면서 역사 속에서 그걸 실행해 나가시는데 그 실행의 활동을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작정 속에 이미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기획 작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원리적으로 교회가 없이도 내가 복음을 듣고 알고 읽을 수 있다면 예컨대 북한의 경우에 그것이 기관적으로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물려받은 숨겨놓은 성경의 쪽복음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읽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신앙생활을 지켜갈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이게 예외적 경우에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악조건이요. 불리한 조건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 없이 신앙생활 유지가 안 됩니다. 이것은 개인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고백함으로 교회의 복음적 신앙을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넘어서서 사실 뭘 생각해 보냐면 교회가 없으면 믿는 바의 도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기준과 가르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예수를 내 나름대로 잘 믿겠는데 난 도무지 교회가 싫다. 교회에 가면 원치 않는 사람들과의 얽혀지는 삶의 관계가 너무 싫다. 그래서 이 길 자체가 싫어서 내가 예수님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재반 현상과 그가 관계 안에서 얽혀지는 모든 것들은 난 너무 싫다. 그래서 나 혼자 예수를 잘 믿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쳐보십시다. 그분이 신앙이 열심히 있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식대로 성경을 읽고 임의대로 해석하며 자기 나름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나름의 해석 가치, 그리스도가 누구신고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한 모든 이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모든 것들,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모든 우리 신앙의 요체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을 스스로 임의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보편교회요, 공교회적 고백에서 이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혼자 생활신앙을 한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의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는 경건 생활을 스스로 지탱할 만큼 스스로 부패한 자에 대한 그 능력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동시에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믿음의 내용에 대한 이해 왜곡과 굴절이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소중하다는 것은 공교회적 신앙 고백 위에서 믿는 도리의 확실함과 성경의 가치에 따른 교훈에 따른 그 분명한 일들을 점검하여 배울 수 있는 안전성에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될까요? 공교회적 신앙 고백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된 사람들,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무리들, 그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이단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임의적으로 분리하여 교회의 신앙 고백의 바른 전통과 교훈에서 분리하여 임의적인 신앙의 무리를 이루게 되니까 결국 이단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 원작 백성으로서 믿는 자의 가정 안에서 주신 자녀를 언약 백성을 받고 고백하여 유아세례를 주게 됩니다. 유아세례 문답을 할 때 우리가 하는 문답의 내용 중에 이 문답이 있습니다. 그대들은 이 아이를 교회 기관에 참여케 하여 그하여 그리스도의 교훈과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도록 하겠는가라고 묻습니다. 서약을 받는 것이죠. 그 중요한 서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대들은 이 아이를 어디에 참여케 하여? 교회 기관에 참여케 하여 그리하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도록 하겠는가?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이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임의적인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그런 한 사회단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만드신 몇 가지 기관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고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성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몇 가지,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예배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여기는 속한 내가 속해 있는 정체성과 분리되어 있는 것에 내가 어디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분리와 소속이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너희는 아니요 그랬습니다.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그의 백성의 무리에서 끊어진 은혜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이죠.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니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요. 따라서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니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식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정체성이 교회적 정체성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라는 아주 뚜렷한 외적인 증거를 갖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교회로 걸음하여 온 것은 내가 여러 종교 가운데 내가 기독교인으로서의 한 종교생을 합니다라는 외적인 특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나타낸 것에 단순히 그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서 일반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성격을 드러내며 행동으로 예배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교회가 교회됨에 대한 토대가 무엇인가를 20절에서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교회를 세울 다른 어떠한 믿음의 내용이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끔 해주는 공로적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요 그의 나라의 시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외인이요 나그네가 아니라 도대체 왜 그런가? 무엇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말하는가? 이 무리들이 어찌하여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독단적으로 배타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가? 왜 저 무리들은 특별하다고 말하는가? 그건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 자신들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서 있는 기반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기반이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있다. 이 사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떠나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물 위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고 공중 위에 어떠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어떤 것도 토대를 이루지 못합니다. 단단한 반석 위에 그 토대를 삼아 건물을 필요로 쓸 때 세워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다른 토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서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걸 아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미 떠나신 이미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의 토대에 서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뵙고 그의 가르침을 따랐다면야 서로 관계성이 실질적으로 있게 되니까 아는데 어떻게 이 현상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 토대 위에 있는지를 우리 터 위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20절 말씀에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 모퉁이 때는 그 토대 위에 한 터가 세워지는데 그 터를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라 그랬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신가? 도대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되는 것인가? 그분이 하나님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잠깐 살짝 나타났다가 사라진 그래서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그래서 살짝 우리에게 보이고 비춰가만 그런 분인가? 아니면 실제로 그분이 사람에 불과한데 하나님께 워낙 훌륭하니까 하나님으로 그를 들어 높이신 분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히 사람인가? 이 놀란 신앙 고백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텐데 그 모든 분별의 이치를 누가 가르쳐줘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쳐줍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질 수 있는 교훈의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세우신 계시적권위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계시적 권위를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 정경적,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모든 신앙의 가장 근원적 권위를 갖고 선포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무엇일까요?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으로 더 이상 나그네 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이 있지 않고 우리 교회를 세운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있으며 그 그리스도 토대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말하는 참된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에 충실한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얘기는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말씀을 바로 아는 일은 결국 사도와 선지자들의 이 계시적인 기록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고민과 신학적 검토 속에서 오류를 거둬내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나갔던 그래서 교회가 안정되게 확실하게 그래서 개혁되고 확정된 교리로 잡아준 이 말씀의 가르침 그것이 바로 공교적 신앙 고백인데 그걸 떠나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임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 신앙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유가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개혁해 나가도록 하는 참된 개혁의 표준이고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공교적 신앙 고백은 그 성경에 따라서 개혁된 것으로 받는 개혁교회 신앙교의 표준입니다. 개혁된 것으로서의 신앙적 표준은 신앙 고백이요. 그 성경은 그것조차도 계속해서 개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근원적인 신앙의 표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교적 신앙 고백서를 배우면서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성경의 교훈을 들으면서 과연 공교적 신앙 고백이 그렇다고 고백되어질 때 교회가 전체적으로 말씀의 진리 위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특징이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혼자서 교회를 이루지 못합니다. 교회가 이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말하면 혼자서 교회가 있다라고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복수성이 전제됩니다. 공동체적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있는 한 사람의 신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서로 연결시키십니다. 서로 관계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함께 자라갑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신학교에서도 학생들을 1학년 때 만나면 도무지 걱정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해서 3년 후에 주님의 교회에 가서 말씀의 사역자로 쓸만한 준비를 가져나갈까? 1학년 때 들어온 학생들은 도무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한 3학년쯤 되면 그래도 모양을 좀 갖춰갑니다. 사람이 바뀌어가요. 확실히 자라갑니다. 받은 바 신학 훈련이 그에게 복음 이해의 균형성을 갖게 하고 복음 이해에 대한 내용을 채워가게 되면서 자신을 돌아보아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개중에 어떤 학생들의 성장은 매우 두드러지고 감탄스럽고 그 성숙함이 실로 감동적이어서 가르치는 교수가 사실 그 학생들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3년 생활은 잠깐의 만남이고 교실의 학습이기 때문에 그의 삶 전체를 알기도 힘들고 피차 간의 교제가 신학적인 교류라는 지시적 관계 속에서 제한이 됩니다. 근데 교회는 훨씬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실제 안에 여러분 가운데 서로 신성도 안의 교통 속에서 이제 뒤에 믿은 사람인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내적인 태도의 변화가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이 내면을 고백하고 주 앞에 서 있는 견건과 삶의 변화는 우리에게 충분한 도전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이 일이 이것이구나. 죄를 극복해가는 능력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격과 감사,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 뚜렷한 신앙 고백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먼저 믿는 사람 모두에게 큰 도전이요. 감사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실은 먼저 믿은 사람과 나중 믿은 사람이 피차간에 서로 세워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먼저 믿었기 때문에 항상 가르치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 믿었기 때문에 항상 배우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되는 것처럼 철저한 은혜 원리이기 때문에 은혜 원리 앞에서 실제로 먼저 믿는 자나 나중 믿는 자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서 함께 더불어 가게 되어집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복음을 전해서 피어서 눈을 뜨게 만든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피어서 깨닫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죠.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2, 3년 지난 후에 그 성도의 안에서 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목사 자신이 그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그를 위해 기도하였고 신앙을 지도하였으나 나중에는 그로 인하여 목사 신앙도 지켜져가게 된 겁니다. 당회 신앙도 그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피차 간에 서로 간에 교통하면서 믿음을 세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신 교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조직체로서의 한 형태를 갖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공동체적 모습을 가지니까 질서가 있어야 되고 질서는 하나의 조직 체를 갖게 되고 따라서 그렇게 갖게 된 교회를 가르쳐서 우리가 기관으로서 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시에 조직체로서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떠한 영적 성질을 갖고 있고 그걸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열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교회의 내면적 상태를 볼 수 있을까요? 외적인 교회 모습뿐 아니라 내면적인 측면에서 교회 교회다움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우리가 유기체적 교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4장 11절 말씀 11절 찾으셔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조직체가 교회의 형태를 결정하면서 교회가 있음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끼리 성도가 1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십시다. 그러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보십시다. 세상에 있는 요즘의 목사의 또는 장로의 교인들의 아주 부덕한 얘기가 자꾸 들려오고 그로 인해서 참으로 문제가 있다 많이 생각되어지 우리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별다른 조직을 두지 맙시다. 우리 목사 세우지 말고 장로 세우지 말고 집사 세우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다 동일하게 형제로 우리가 교회를 세웁시다. 라고 조직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임의적인 구성을 해나간다면 교회의 기관으로서의 조직을 제대로 갖는 것인가. 사람들 생각엔 그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교회들이 특별 장로교라면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런 조직이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라고 생각되어서 결과적으로 이건 좋지 못하다. 비효율성과 문제를 많이 키는 문제를 나타났을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았으니 이거 다 걷어내고 우리끼리 다 형제로 그냥 지내십시다. 돌아가면서도 목사하십시다. 돌아가면 장로하십시다. 돌아가면 집사하십시다. 이렇게 순번지로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좋게 생각되어져서 일정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것이 교회의 기관으로 성격을 바로 갖는 것일까? 선교단체와 교회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선교단체도 여러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경건회도 할 수가 있고 함께 전도도 할 수가 있고 함께 성경공부도 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 선교단체와 교회는 뭐가 다르냐 그 말이죠. 그 차이점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관으로 성격으로서의 교회 성격입니다. 그곳에 주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말씀의 교훈을 책임 맡아서 또 주께서 정한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책임받고 그래야 교인들의 맡겨진 양떼 그 귀한 영혼들을 목양토로 가는 귀한 책무를 책임지어주는 직책을 세우신 거죠. 기관을 세우신 겁니다. 목사라 세우신 겁니다. 교사라 세우신 것입니다. 장로라 집사라 세우신 겁니다. 그에 따라서 그 교회적 제 기능을 성경적 원리대로 책임있게 감당함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에 따라 주어진 교회의 조직으로서의 이 기관의 형태가 과연 순기능, 제대로 정상적 기능을 하면 틀림없이 교회는 유기체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유기체 교회는 예배소 4장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4장 1절과 예배소 4장 12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12절. 12절 말씀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네. 지금 방금 우리가 11절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다 해서 교회의 기관적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그렇게 세우신 까닭은 뭐냐?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의 유기체적 성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라 이렇게 칼빈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유기적 교회의 성격은 성도의 교제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 합력하여 서로를 온전케 하며 서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서로를 향하여 봉사의 일, 즉 섬기게 함으로 결국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구체적인 결과 열매를 드러나게 하니 예배서 4장 1절과 3절까지 말씀,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다음 2절 3절 읽어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유기체적 교회에서의 성격이 되어집니다. 목사의 말씀에 지도가 있습니다. 교회가 조직체적 교회가 성립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이유 중에 하나는 캐톨릭과 비교해보면 참 재밌는데요. 캐톨릭은 교황이 없으면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여도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상교회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이 곧 교회 몸이 됩니다. 그 교회 머리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머리 없는 몸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신분적으로 그의 특성상 교황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 교황이 홀로 감당 못하니까 교황과 함께하는 일정한 주교단을 형성해서 주교단이 교황의 위임을 받고 교회를 가르치는 교회로서 형성되어지고 가르치는 교회의 단인 주교단 자체가 즉 교황을 필두로 한 주교단 자체가 교회의 본질이고 나머지 배우는 교회인 모든 성도들은 그들만 있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요. 그들이 여기 붙어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되어지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주교회 쪽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교황에 붙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혁교회적 입장에서 교회를 보게 되면 어떠냐. 그런데 참 칼빈 선생님이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교황이 없으면 교회가 없다는 것과 같은 얘기냐. 얼핏 들으면 신분적 차별을 두는 것 같고 만인 제사장적인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신분적인 어떤 차이가 없는데 누구도 제사장이 아닌데 누가 누구를 중보해준 제사장이 아닌데 아니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론 속에 어떻게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는 말이 가능하냐. 그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이에요. 첫째는 조직체로서의 교회적 성격상 목사의 직무를 주께서 세우신 것이고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집사의 직분을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말씀의 강론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쓸 때 그러하여금 강도권과 말씀을 풀어주는 일을 주므로 인해서 공개적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드러내주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교회가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말이죠. 임의로 우리가 같이 큐티하여 모여서 큐티를 나눔으로써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적 틀을 갖고 교리적인 엄밀성 위에 서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선포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답다. 교회 표지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의 바른 선포가 교회 표지다. 교회 표지가 뭐냐? 이때 성례를 적법하게 시행해야 한다. 거기에 더해 교회 표를 더한다면 뭐냐? 우리 무리 가운데 영적으로 불순하여 교회를 회방하는 자가 있다면 가려내는 감독의 일까지 더해드릴 것인가? 이것이 교회의 3대 표지 중에 하나로 되어졌으니 3대 표지가 되어졌으니 그 표지가 드러나야 교회가 되어지는데 그 기능의 책무를 목사에게 맡겼은지 목사가 없으면 교회겠는가? 그것이 칼빈성이 한 얘기죠. 그러므로 개신교, 개혁교회는 특별히 말씀 사역과 말씀의 교훈이 어떻게 돼가는지 그 교회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가톨릭의 전통에 의거한 따라서 도무지 교리적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을 기초로 많은 잘못된 교리를 낳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전부 다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서는 교리를 세울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오직 성경으로만 얘기했고 이 성경이야말로 교회가 서고 넘어짐에 대한 기초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구원론적 적용이 이신 칭의가 바로 교회가 세고 무너짐에 대한 기초도 교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성경에 교회가 서 있다는 말은 좀 더 실천적으로 설명하면 목사의 강론에 교회가 설교서 있다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은 추상적 개념이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보게 되면 목사의 강론에 교회가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라는 칼빈스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결과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없이 역사를 안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읽고 깨달아 심령의 기쁨으로 그걸 받으며 복음을 향한 열정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를 통해 내 우리 의지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인격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내적인 신비의 과정을 누가 주관하는가? 그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론이 곧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이 곧 성령론입니다. 우리를 죄를 인식하고 죄와 싸워가게 하시면 그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사실이란 이 엄청난 세계관적 변화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해서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고 나를 만들어버리고 이끌어가는 이 동력은 어디서 오는가 말이에요. 이게 전부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실 때 변화시키실 때 하신 일의 방편이 전부 말씀이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개혁교회의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성령의 열매죠. 우리 안에 사랑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필요나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관계가 아니고 희생적 사랑의 관계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필요적 관계를 넘어서서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로 되어져요. 그 사랑의 관계의 모범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보라. 그것이 부부의 사랑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사랑의 모범으로 제시한 그대로 교회가 그 사랑을 입었은 즉 피차간에 사랑하는데 절대적이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성도 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일들을 이룬 일을 결국 조직교회와 유기체 교회의 성격 안에서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나? 라는 것입니다. 있나? 있죠. 현상교회도 그런 교회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설교 시간에 대답 안 하는군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얼만큼 그래요? 완전할 만큼 그래요? 그건 아니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감히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을 수줍어 못하는 것이겠죠. 그런 부인이 아닌 것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교회 위에서 말씀의 강로로 여러분의 심령을 세우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을 굴복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유기체적 교회의 성도의 교통이 아름답게 드러나신 이래 증거들을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증거를 여러분이 알 터인데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다만 늘 부족하니 주 앞에서 내놓고 자랑하지 못해서 수줍은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교회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진실한 교회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실한 교회를 기대하시니 여러분의 믿음의 진실함이 하나님 말씀을 진실히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죄의 용서를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십자가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 안에서 우리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되 더 가리우시는 보혈의 은총에 젖어서 성령의 은혜대로 말씀을 쫓아가는 이런 변화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비록 연약하더라도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42절, 4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느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주께서 역사 속에 가시적으로 드러내신지 몰라요. 이때의 교회 모습은 그 뒤에 오는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모든 교회들의 하나의 모범이요 표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 교회 모습을 보니까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모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속에서 조직체의 구성적인 기관화 성격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이는 말씀 속에서 유기체적 교회 성격이 드러나죠. 그 모든 일을 위해서 날마다 46절에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그곳에서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했더니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 앞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 나가는 일들의 형태가 드러납니다. 그 결과 열매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고 다툼과 시비가 그쳐지는 형태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이후로의 교회는 이와 같은 모습을 항상 갖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렇고 빌립보 교회를 봐도 그렇고 교회마다 다 연약성과 아픔들과 상처와 우리가 참 주 앞에서 회개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 가운데서 한 교회 또는 두 교회 빼놓고는 다 책망을 받았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하죠.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책망받을 이유가 없는 교회가 있다면 더욱 좋은 것이로되 책망받는 교회가 역사 속에 훨씬 많구나. 그럴 불구하고 교회단 소망을 놓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나아갈 바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현실 안에 있는 지상교회의 연약성을 보게 하고 그 가운데 사이에 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각각 교인됨과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잡아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가기 위해서 조직제수 교회와 유기적 교회의 성격을 잘 드러내면 성도 개개인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전체 집단적 형태로서의 성장은 말할 것 없고 그 속한 구성원 하나하나의 성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구성원의 성장은 전체 성장과 소외되어 없이 모두가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나라 경제가 발전했는데 나라 경제의 5%만 그 부를 누리고 95%는 그 소외됐다 이런 식의 불균형한 그러한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교회 영적 성장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체 고루고루에게 그것이 미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체적 성격을 갖는 것이에요. 어느 몸이 성장했는데 발은 아기 때 발 그대로고 다른 것만 다 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의 인격체 전체 생명이 함께 자라게 되어 있으므로 왜 그러냐면 자라고 있지 않은 한 지체 부분을 자라고 있는 다른 부분이 그냥 보질 못해요. 사랑하고 가슴 아파하고 아끼고 위하여 기도하며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두가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배타적 경쟁적 관계 속에서 부분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있는데 이 부분 가운데 어느 사람만 나만 잘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성숙자의 관심과 배려 가운데 모두 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서 4장 13절 16절 아까 봤던데 이어서 잠깐 보게 되면 13절에서 16절 말씀같이 그 사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 교독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3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 많은 이해가 먼저 믿어서 많은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믿음의 지식이 부족한 자를 멸시하거나 천대하지 않고 또는 그를 책망하지 않고 그를 더불어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그리스도 장성 분량이 될 때까지 인내와 사랑으로 돌보며 가르쳐 나갑니다. 그리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그 영혼도 세상의 거짓 풍조와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 영혼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5절 이 모든 일을 사랑하는 사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이 어찌 그리스도인을 기르낼 수가 있겠어요? 지식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지식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니 지식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거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이 헛된 것이요 껍데기요 마른 것이 되고 말터인지 어떻게 사람을 키워낼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먼저 믿는 자의 믿음의 지식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함께 자라가니 그리스도까지라. 16절 온몸이 각마들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서로가 다 같지 않은 것이죠. 은사가 다르고 받은 분량이 다르니 각기 협력하여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결국 13절 16절에 나온 말씀은 두 가지 요약되죠. 하나는 뭐죠? 믿음의 지식이요. 하나는 뭐죠? 성령 안의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주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바가 무엇이고 또 구할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교회를 생각하며 한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나의 기도 삼고 우리가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1장 17절과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기도의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모든 일은 출발이 강론에서, 말씀의 강론에서 옵니다. 기관으로 세우신 조직체 교회 안에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말씀의 종이죠. 그 말씀의 종을 통하여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도 또한 주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과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도록 하는 일에 충실히 사역하게 됨으로 인하여 교회가 교회되음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강단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긴설해왔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고 보았던 한 가지 배에 관한 원리가 있었습니다. 배에 무식한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된 원리죠. 평형수예요. 배의 평형수를 충분히 채우지 않으므로 일정한 기회가 배가 기울더라도 다시 원이 돌아올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그 기능이 약화되어졌다. 그걸 통해 우리가 아는 거죠. 배가 왜 이렇게 많은 파도에도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다시 돌아올까? 복원력, 다시 돌아온 평형수.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하는 일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쓰면 교회가 어떤 세파에 흔들려 다시 중심을 잡아 돌아오는 것이. 성도의 개인 신앙생활이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은 유혹과 시험과 시험 때문에 혹 넘어질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뚜기가 왜 쓰러졌다 다시 돌아오냐 말이죠. 그것은 오뚜기 배 밑에 있는 무게중심의 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무게중심에, 여러분 신앙 무게중심의 추는 어디에 있냐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잡고 있는 무게중심, 신앙의 무게중심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름의 신비한 체험이 있거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름의 기도의 간증이 있거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있든 어떤 것이든 그래서 결국 여러분 다 무너지게 할 수 있지만 기록된 말씀에 서 있으면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애들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3장을 넘어가면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하며 이어집니다. 같이 기도의 마음으로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또 하나의 기도는 결국 성령 안에서 사랑입니다. 그는 추상적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가는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도 성령 안에서 넓어져서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말씀의 계시에 대한 깨달음과 성령 안의 지혜, 성령 안에 노는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교회가 교회 다음에 모습을 이룰 수 있다. 누군가가 어느 교회를 방문하고 말하기를 또는 어느 교회를 일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이 교회를 내가 떠나겠다라고 또는 불만을 갖고 나갈 때 하는 이야기 중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점입니다. 교회이기 위해서 말씀의 강론이 서야 되는데 조직적으로 교회의 제 기능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으니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런 기능들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도무지 이 교회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가고 아는 만큼 서로 사랑이 나눠지는 이 은혜에 이 누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거룩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거룩과 사랑은 하나니까 교회 안에 거짓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비가 있고 그런 모든 일로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세워가는 일? 것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바울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교회 회원으로 때에 불러 이렇게 우리를 구체화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관호 성격과 유기지 성격을 마음에 잘 두고 친절하는 어머니요 성도의 교통을 마음에 잘 품고 여러분이 각각이 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복된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에 우리가 머리를 숙입니다. 마침내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된 교회를 이와 같이 역사 속에 세우시고 오늘에까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기록된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놀라운 계시의 영을 통해서 지식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4년 전에 복된 교회를 세우시고 현상교회를 오늘의 이와 같은 모양으로 두 교회의 측면들, 교회의 두 가지 측면들이 잘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나갈 바와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초점과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종을 복을 주시고 그러하여금 주 앞에 심지가 굳게 하시고 그러하여금 지혜의 말씀을 잘 풀어낼 만한 능력과 복을 지금까지 부으신 것에 더하여 배나 더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우신 당의 기관과 조직을 위해 집사의 조직과 재직 위해 복을 주시고 이 모든 일의 헌신과 사랑 가운데서 한 성도 한 성도가 유익을 얻어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도부로 세워가며 장성한 분량까지 또 이루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토록 이 시대의 귀한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려 얻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